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인데 참으로 그 모습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한 시간 또한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안에는 살인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죽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가 살인으로 나타나고 또 그 살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살인의 본질을 우리들이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인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인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살인한 자로 드러난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다 살인자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인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인자냐 아니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간음한 자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간음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간음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성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거 다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뭐 나도 간음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네 아마 이렇게 또 대답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간음이 어떤 거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행함으로 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죄로 포함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것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부정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음욕을 품어도 다 간음한 자들이니까 너희들 다 간음한 자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 이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것이 본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버림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리라 그렇게 명했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이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율법에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서로 또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오히려 또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한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는데, 원래는 나눠지면 안 되는 것,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 요 본문만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혼하는 것, 그것을 허락은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행의 경우에는 너희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은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이 간음하고 음행한 것 때문에 부부가 남녀가 헤어지는 것, 이거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 우린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완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 상대적인 의미로 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이렇게 준 것은,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여자를 두면서 남편이 그 아내를 올바로 대접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혼 증서를 줘서 이 여자가 다른데 시집갈 수 있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혹시 혼란스러울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해주게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내버리고 싶은데 그 이혼이라도 시켜주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그냥 내버리게 되면 이 여자가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줘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모세가 그런 율법을 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율법 준 거, 안에 내어버리는 거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인간은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말씀은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고 간음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간음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가,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애굽에서 건져냄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간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음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간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다라는 것, 이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의 의미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간통죄도 폐지되고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또 혼란스러워지고 그랬는데,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그 행위의 불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그 간통을 행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다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지만, 예, 어쨌든 간음이라는 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간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봤다는 얘기죠? 배우자가 있는 존재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낸 내 백성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봤냐면, 남편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남편 있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결혼한 아내로 부르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좀 마음에 뭐 불편함이 있긴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를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게 남편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 있는 여인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남편 있는 여자로 보는 것,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가 되나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구나, 이걸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이 말씀이 해야지 되니 안 해야지 해야지 되니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간음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는 율법의 말씀으로 가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가 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새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 아내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가늠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남편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 이게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눈을 어디로? 다른 데로 다 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아내 된 신부 된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 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벗되어 있는 것, 그걸 가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벗대지 말아야지, 나는 세상과 짝짝꿍 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꾸 거기에 매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완전히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다 자리를 잡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신들을 섬겼는데 그걸 가늠하듯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 그런 나쁜 이스라엘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서 봤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풍족함을 보고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뭘 갖고 있었대요? 철병거예요.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뭐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전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쪽 동네 한참 시끄럽게 전쟁하고 있지만 탱크 몰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권총, 뭐 총 들고 맞서 싸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의 풍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준 가나안의 신들의 더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그 이방신들을 섬겼는가 그 이야기들을 특별히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다 둘러봐도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장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다. 그들 다 포로되게 해버렸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보고 있었잖아요. 유다가 보고 있었는데도 유다가 어떻게 했대요? 너 자매가 그렇게 잘못행해가지고 앗수르에게 망하는 걸 봤는데도 너희들 똑같이 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다 그렇게 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유다가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오히려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다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는 다 누구와 같은 자? 예, 호세아와 같은 자가 아니라 고멜과 같은 자죠. 그렇죠? 우린 다 고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당시 선지자인데 호세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이 의미는 그 이방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창기들 그런 여자들을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이 시대에 뭐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 번째 애 이름이 이스루엘이에요. 그죠? 그 이스루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이게 그 이름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와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 긍휼 입지 못할 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로암미예요. 그 로암미 이름의 뜻이 내 백성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타죠. 그러니까 고멜이 전부 딴 데 나가서 간음해서 낳아온 자녀란 얘기예요.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인 겁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과 벗대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끌리는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추구함이 있는 그 마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확인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자가 아니라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음하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그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0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멜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 잘 하는 또 아주 숫자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왜 택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또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으니까 남편 쫓아서 나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셨는데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잘생겼냐,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냐,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으냐, 뭐 돈이 많냐, 공부를 잘하냐,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못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조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조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다 변해도 하나님 안 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이 변치 않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행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고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내처럼 그렇게 내가 행동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린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빈대도 낮짝, 벼룩이도 낮짝인가요? 벼룩인가요? 빈대인가요? 벼룩이죠.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받은 게 있으면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 삼으셔서 이제 너는 내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아내 되려면 그래도 이렇게 행동은 해야죠, 이런 생각은 하고 살아야죠, 이 정도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내로서 내가 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아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내 된 자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알아가는 자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십자가 안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위해서 저 녀석이 제대로 행동하나, 신앙생활 잘하나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보면, 야, 내가 오늘도 세상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가늠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하다. 물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올바로 알고 그 의미에서 좀 뻔뻔함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버려야지 되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유강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고발하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글을 쓰시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내려놓고 되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과의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여자 외에 이제 아무도 없고 다 물러난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그자들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절대 이제 가늠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넌 이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가늠하지 말고 다른 죄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죄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게 어떤 게 죄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게 죄인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다시는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가서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물론 가서 또 간음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 차원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범했던 그 모든 죄, 간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감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너 잘했으니까, 아니면 너 죄 지어도 내가 그거 죄라고 인정 안 할게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가 간음의 죄, 그 간음을 범했지만 그 죄 내가 다 감당해버리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받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를 누가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여인 대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안 범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간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바로 죄를 범하느냐 죄를 범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이제 간음하지 말고 정말 착한 여자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그 정죄함을 내가 대신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사실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에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살인, 강도 이런 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오늘은 간음은 안 했어, 그런데 또 다른 죄 범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 막아놓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단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의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알고 뭐만 하면서 살면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감사하시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누구 말대로 요즘 표현대로 보면 영혼 없는 감사인죠. 말은 감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안에서 그 감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세요? 우리 자신들의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 너는 다 죄인이야, 넌 심판받아야 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